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주보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부터 먼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리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대시고요. 요한복음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모습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여느 날과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늘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은 계속 떠나야 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한마디를 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목숨도 버리고 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1년 전 잘 아는 동생 목사님에게 목사님인데 좀 저희보다 좀 어립니다. 아는 그 친한 목사님이신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군종병 당시에 있을 때 제 후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영성도 정말 뛰어났고 기도도 정말 잘했습니다. 기도할 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많은 체험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목사님은 목회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의 주위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것 같은 각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다고 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이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념을 가진 좋은 신앙을 괜히 어렵게 보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과 결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개인의 의지로는 예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내가 무언가 그분을 위해서 해주어야 된다,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치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도 내놓겠다고 장담만 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현실과는 너무나 다르고 또 따라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떠나거나 신앙에서 이탈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가시기로 결정하신 자리고 예정하신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는 힘과 노력으로 또는 의지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결정까지 내리고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주님으로 보았습니다. 구원자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예수님과 한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욕심,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너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라고 도리어 꾸중하십니다. 그런 그가 힘없이 군중 앞에 모욕을 당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일이 산산이 흩어지고 맙니다. 베드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그의 모든 계획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자기 목숨이라도 바쳐서 예수님을 지킬 각오로 예수님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곳에 등장하는 베드로식의 신앙은 반드시 좌절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언가 큰일을 하고 무언가 큰일을 계획해서 이루거나 무언가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내가 살아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가장 기본시 되는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계획이 더 좋아 보이고 나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직장이라는 곳에 일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직원이나 다른 동료들이 인정을 받고 진급이 더 빠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다른 뭐 우리는 보통 낙하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가장 잘 파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최근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죽어가는 골목식당을 살리고 이를 새롭게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화가 많이 났습니다. 두 종류의 사장들이 있었는데 어떤 한 사장들은 백종원의 발버둥을 치면서 무엇이라도 배워서 또 무엇이라도 얻어서 잘 해보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장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장, 음식점 사장은 태평하게 할 것을 하면서 즐기면서 뭐 시장 조사도 안 하고 그냥 태평하게 놀면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음식 개발도 하지 않는 그런 사장이었습니다. 백종원은 그런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데 시장 조사도 만드는 연습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라고 꾸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같은 위치,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 안에서 출발한 두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고통 속에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등장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갈렙에게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겐족속이었습니다. 겐족속이라는 것은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에서의 자손 중 그나스 족장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다가 출애굽 때 함께 떠난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무리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름을 찾아보았습니다. 영어로 도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개인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배경이 얼마나 험난하였고 힘들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니스 사람 중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 집안인 것, 천한 사람 집안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믿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이방인과 접촉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악수도 해도 되지 않고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 민족, 그것도 유다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를 호령합니다. 유다만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호령해 나갑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면 중요한 문제를 놓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들이 밤새도록 소리를 질러가면서 밤이 새도록 통곡하고 그 리더였던 모세를 원망하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통곡하고 소리 지르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을까요? 첫 번째로 가나안이라는 큰 관문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인들은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엄청난 거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어봐야 뭐 막대기, 칼 정도입니다. 낫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들이 무기를 재련한다거나 칼을 만든다거나 화살을 만든다거나 방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무기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제강이라든 재련, 뭐 방패, 갑옷, 뭐 이런 모든 것에 있어 철병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임이 되지 못하는, 모두가 전멸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유는 가나안을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다른 여러 민족과 싸워 이길 때마다 얻어냈던 전리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나중에 그 이제 성경 말씀에 어느 정도 가나안 종복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안 간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재산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집트를 떠나오면서 하나님은 수많은 금과 또 여러 가지 보물들과 가축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안주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모세는 가나안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두 명은 가나안을 꼭 정복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반대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통곡하기 시작한 것이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 엎드려서 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여러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듣지 않고 하지만 그들은 길을 막아버리고 맙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나갑니다. 하지만 더 화가 난 사람들은 그들을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중재를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한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것은 그들을 가장 인간답게 살기 위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바로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로부터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가장 먼저 제비뽑기에 당첨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지파는 무슨 땅을 얻고 무슨 땅을 얻고 무슨 땅을 얻고 쭉 이렇게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가장 넓고 가장 좋은 땅을 배분받고 얻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지파의 모든 땅보다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땅과 가장 좋은 땅을 얻었다라는 말은 그곳에 가장 강력한 적군들이 있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사람이 밀집된 지역은 아파트 값이 높습니다. 땅값도 비싸죠. 뭔가 우리는 왜 비싼지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가 좋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많은 땅과 많은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땅과 눈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얻어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얻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쟁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여서 갈렙 한 사람의 노력으로 유다는 가장 넓은 땅을 받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사음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5세. 갈렙에게 85세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85세는 할아버지죠. 그렇죠? 하지만 갈렙은 나이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85세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거나 우리가 편안한 그런 삶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였는지,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 말씀에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5세가 돼서도 여전히 이 장면 누구에게 말을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 대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대통령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 땅 더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전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마무리 종지부를 찍어가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강력한 군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또 내 지금 전쟁 나가겠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땅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그니스 겐 사람, 이방 족속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이 끝을 맺습니다. 아무 지파도 끝을 못 맺었습니다. 그런데 갈렙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이 종식이 됩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갈렙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갈렙 한 사람을 통하여서 유다의 명성이 높아졌고 유다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였고 전쟁까지 끝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문을 두드릴 때까지 이런 순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순전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의 장점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믿고 여기 가라 그러면 저는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 순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어떤 오염되지 않는 그 순수한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거기가 가장 헤쳐나가기 어려운 곳이라도 그는 밀고 나갔습니다. 나이가 85세가 돼도 여전히 그는 싸움을 그가 정말 싸움을 즐겨 했을까요? 그가 정말 싸움이 좋아서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85세가 됐는데 이제 쉴만한 나이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싸움에도 아직도 저 보내주십시오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전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인데 갈렙이 이스라엘 모든 전쟁에 앞장을 서서 모든 승리의 주역이 된 것은 그 순전한 믿음도 있었지만은 한 사람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의 장점이자 단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은 장수였지만 여호수아는 리더 겸 책사였습니다. 군사의 어떤 그 모든 책략들을 짜내는 전쟁의 책략들을 짜내는 그런 책사였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제갈량입니다. 촉한에는 촉한이라는 나라에서는 책사가 필요했습니다. 유비는 어떻게라도 그 제갈량의 소식을 듣고 계속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제갈량의 나이가 한참 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까지 계속 그렇게 제갈량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촉한이 제갈량을 얻자 그 촉한이라는 군대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게 됩니다. 결국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왜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책사 겸 리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싸움으로 보나 용기로 보나 가장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가 리더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였을 뿐입니다. 모세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일을 돕고 전쟁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모세가 싸움을 잘하더라, 정말 잘했다 이런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자 하나님은 비서였던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임명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문제 없이 리더의 임무를 완수해 나갑니다. 그가 리더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떤 리더십을 배우거나 나라를 이끌어가나 통솔하거나 뭐 이런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그 10절부터 보면은 모세는 떠났다. 모세는 떠나고 여호수아 혼자 남아서 기도한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계속 끝까지 남아서 사람과 이야기한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도 명절이면 늘 찾아가 뵙고 인사를 하고 합니다. 그분은 시골에서 작은 기도원을 하시는 원장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어디를 갈 때 한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원에 있으면서 다른 교회에 가고 싶어지거나 혹은 다른 교회에서 청빙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많지, 정말 많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네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그러셔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함부로 움직일 수 있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몇 달 전에 드림교로 오기 전에 다시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전도사,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과 친밀하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크리스천들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적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콜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영적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멈추지 말라고 계속 거듭 반복하여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전진하라고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힘들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슨 힘과 또 무슨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직장은 직장대로, 학업은 학업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계속 힘이 들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멈추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더욱더 가중될 뿐인 것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그 짐이 가벼워지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 길을 함께 뚫고 가는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겨내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